우리는 그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그 시리즈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독론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기독론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기독론 3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넣고 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이었다고 했어요.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독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그 신성이나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혹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먼저 내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이런 질문을 의아한 그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 하는 가르침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딱 머리가 짜여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른 측면으로 소개를 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다채롭게 다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속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주다 그러면은 그게 뭐 특별한 얘기냐,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상속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소개하면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4절까지 가는데 한 유닛이 처음과 마지막이 상속이라는 말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고서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혹은 유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상속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기업으로 얻었다 하는 것은 이 새 번역에서는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려받았으니까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을 상속으로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이게 얼른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저자는 그 예수님을 상속자라는 것을, 상속자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권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다 물려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상속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한 것을 왜 구태여 기독론에 첫 부분에서 지적을 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뭐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기보다, 구원자가 아닌, 물론 구원자시지만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일을 하면은,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좀 유명합니다. 성경 읽는 분들에게. 그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처럼 그런 굉장한 고참적인 그 심오한 구원의 교리를 얘기해서라기보다도 이 논쟁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논쟁이 뭐냐면 히브리서에는 소위 말하는 경고 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워닝 하는 거, 경고 구절들, 그것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여러 개들 다 골치 아픈 것들이에요, 신학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6장 4절에서 6절이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지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예?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 이런 무슨 경고 말씀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구원은 받아도 상실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뭐 한 번 빛을 받고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모든 참 성령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교인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흉내만 낸 거라 이거죠. 가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논쟁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목사님들이 좀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본인도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읽으면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놓고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은 이 경고 구절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인 유업 상속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독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구원론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본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주안점은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유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속자로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그거예요. 아니 뭐 아들이신데 미리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속자로서 정하시고 그렇게 미리 계획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류하고는 뜻은 뭐냐면 인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일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 개념은 어때요?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면은 내가 뭐 아무리 하지 않아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예수님의 상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대답이 히브리서 이제 5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도행 성도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서 예수님의 인성을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몸을 쓰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말하듯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상속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지만은 모든 아버지께 속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인이지만은 아들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상속과 고난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상속자로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상속권이 있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흠이 없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아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만물을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상속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이 시편 2편을 보면 2장 8절인데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이 시편 2편은 로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국을 아들께서 만국을 열방을 유업으로 다 받고 다스리실 거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라. 입맞추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독론에서는 이러한 구약 예언의 그 아들의 상속의 범위를 훨씬 초월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심오한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을 다 물려받고 그래서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했죠. 하늘과 땅이니까 온 우주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뭐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상속하시는 거 그거 좋죠. 예. 뭐 감사한 일이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주 상속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현재 우리하고 그것이 뭐 어떻게 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상속자라는 의미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만유의 상속권은 공동소유가 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온 우주를 혼자 독차지하시는 건 뭐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상속을 나눈 공동 상속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얼른 우리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경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표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죄만 보이죠.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여러 가지 약점, 연약한 부분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저는 예수님의 상속권을 나눌 공동상속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볼 때, 평가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즐겨 쓴 그 표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편지 쓸 때 끝에다가 메일 쓸 때 in Christ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어요. 복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화를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신자가 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좌로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고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고요. 사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크리스천의 특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내세의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업 그러면 유업 equals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모든 신자가 동일한 유업을 받지는 않습니다. 말을 바꾸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서 단번에 받아요. 그렇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조건부예요. 그래서 희생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현세적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은 주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세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몇 군데 힌트가 있지만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영예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상인 것은 분명해요. 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 사람께 상 주지 않습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후한 갚음이에요. 이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 그러면은 우리를 정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요.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에게 정말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치고 또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놓고 거기에 유업의 상까지 주신다고 하고 그 유업의 상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 혹은 기업 혹은 뭐 상 혹은 상속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식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구원 플러스 유업의 상 equals 넘치는 은혜, 한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여러분의 단어로 표현으로 마음대로 붙여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재밌잖아요. 구원 플러스 유업의 상 equals 넘치는 상,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 넘치는 능력, 넘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 얘가 내 말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깊이 넓게 알려준 것을 깨달았구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상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기뻐해야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그 수준이 그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딥니까? 어떻게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은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운 것이죠. 나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상속까지 나누게 하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나누고 같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유업은 꾸준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한번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 됐다. 나는 이제 천국 뭐 티켓 받았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은 뭐 천국 가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무슨 종교를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 한 곳으로 가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가지고 더 꾸준히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유배상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뭐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큰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라, 배우라, 내게로 오라, 구하라는 거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뭐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유업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결국 유업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방법이에요. 수단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하나님. 그분들을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래 참으면서 결국은 유업에 받는 그 명단에 들어갔다 그러죠. 자,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축복들을 상으로 받으려면 믿음 생활에서 게으르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좀 안식을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꾸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환경과 입장에서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겠어요. 이 유업 신앙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업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서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 신앙의 원리를 바울이 아주 간명하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조금 번역이 조금 이 조건절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새 번역이 났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 조건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아무나 공동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건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세요. 왜? 예수께서 공동상속자가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유업의 영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면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 유업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유업의 부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나를 따르거든 너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업의 절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독론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까지 다 마다않고 받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으로의 앞에 내용이 있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상속자로 정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며 하늘아버지의 지극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후한 은혜예요? 우리를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막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할 웅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우주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뜻의 그 배면에는 우리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감안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각성해야 하지 않냐? 말씀도 그 깨닫고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그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축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막중한 그런 막대한 심오무비한 그런 구원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에게 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 주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머치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유치하게 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유치하게 섬기고 유치한 교회를 제단을 짓고 유치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물론 그런 짓을 때때로 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선한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유업을 받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신 우리들의 절대 모범이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님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 아닙니까? 주께서 온전히 끝까지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저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연약하고 저는 실수하고 세상 일이 너무 괴롭고 시련이 많고 또 게을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으시죠.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구원의 뜻을 알고서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 드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상속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그 위대한 상속을 받도록 기다리세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업의 복까지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